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짧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이것을 세 개의 설교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래서 제목을 소망 중에 즐거워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저 개인을 사역 가운데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탱해 온 하나의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이 하나의 테마가 저를 크게 지탱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또한 지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소망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저는 생각과 관점이 바뀌면 우리를 둘러싼 주변 인식과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믿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최근에 그 아마존 킨들 책을 통해서 어떤 거식증으로 고통받는 미셸이라는 10대 여자아이 스토리를 다룬 그 책을 읽었는데,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거부한다는 거죠.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거부한다는, anorexia라고 하는데,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 때문에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병적 증상이에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14살, 15살 먹은 아이가 몸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살이 빠지는가 하면 30kg로 빠져요. 빼만 남은 모습인데도 거울에 비치는 자기는요, 300kg를 찐 뚱뚱한 여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30kg, 지금 빼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10kg를 더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이 증상으로부터 온전히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안내로 병원 복도에 있는 대형 거울 앞에 서게 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요.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해골 상태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미셸이라는 이 여자 아이에게 극도의 왜곡된 생각과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은 악한 그 스토리에는 악한 영이 불어넣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악한 것들이 떠나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30몇 킬로 나가는 그 모습이 실체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주입되어서 너는 뚱뚱해, 그래서 지금 이 상태 더 빼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입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실체, 실상, 그 리얼리티가 있어요. 제가 손을 짚고 있는 이 탁자, 이게 리얼리티예요.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 못하거나 못하게 왜곡된 방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리얼리티가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리얼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식 못하도록 만들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몸무게 30kg이면 20세 여자아이가 몸무게가 30kg이면 극도의 체중 미달이거든요. 그런데 살을 더 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실상 현실에서 벗어난 자기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한 해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불행의 연속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소망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소원하고 희망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후에 빵 대신 피자가 나오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희망한다, 바랜다, 이제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소망은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내일 출근길에 트래픽이 좀 안 막혔으면 좋겠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의 소망은 분명히 일어날 일에 대한 강한 기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 저는 뭐 저녁 늦게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어떤 때는 8시나 9시쯤 그 시간이 돼, 잘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지금 이 시간에 마시면 안 돼. 내일 아침에 진하게 한 잔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일 아침에 커피, 드립커피를 쭉 내려서 한 잔 마셔야지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일까요? 아니면은 소원일까요?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내일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것을 내가 품은 생각, 반드시 오는 아침에 일어나는 어떤 기대감, 그것이 불확실하지 않잖아요. 내일 아침이 온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엘피스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소망이 큰 사람이, 다시 말해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사람이 기쁨의 지수가 큽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이 기쁨 차원도 크다. 자, 여기 12살 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아들입니다. 이번 생일에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12살 난 아들의 말은 바람 또는 희망, wish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내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 로또 복권 사시는 분이 있나요? 몇십 불을 주고 이제 로또 복권을 샀다라고 해봅시다. 번호 추첨 날까지 기다리죠. 이번 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등이 1200만 불이래요. 파워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로또 티켓을 사서 그 번호 발표가 7시, 토요일 7시 30분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티켓을 샀어요. 근데 아직 당첨되었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이때 이 사람이 이번에 1등 1200만 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소망이라고요? 아니에요. wish예요, wish. 바람이에요, 희망이에요. 1등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7시 30분. 이제 막 추첨이 시작됩니다. 전체 숫자가 다 맞게 되세요. 8자리까지. 내가 들고 있는 로또 복권 한 장, 그것이 다 맞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종이 한 장이에요. 아니, A4 용지에서 그 조그만 슬립을 뜯어낸 것처럼 작은 종이 한 쪼가리란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현금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중으로 뉴질랜드 달러 1200만 불이 한국 돈으로 96억 원 정도가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전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 한 장이 약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로또 복권 종이 한 장인데 이 1200만 불이 손에 들어왔나? 아니에요, 아직. 근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한 시간 전에 지금 7시 반 로또 복권 이제 추첨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피자헛에서 피자 딜리버리를 시켜 먹으면서 돈이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20불짜리 치킨 딜렉스를 시키는 대신에 마그리타 14불짜리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한 시간 전만 해도 이제 한 시간 뒤에 이 사람은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타는 차, 집, 방, 구조, 옷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 없습니다. 단지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슬립 한 장. 이것을 LPS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렌트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주인의 그 렌트비 독촉에 늘 주눅이 들어있고 그래서 주인은 인스펙션 할 때마다 갑의 위치에서 자신은 늘 을의 위치에서 말이 공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파워볼 1등 당첨 용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다릅니다. 만약에 당첨이 확인이 되었고 기뻐하는 가운데 주인이 지나가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8시 반쯤 되어서 주인의 렌트비 독촉이에요. 지나가 왔습니다. 비굴하게 지나받을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당당하고 경쾌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 이게 미쳤나? 이것이 정상이에요. LPS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이나 사도들에게 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행동을 했는가 하면 이 소망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대가, 우리 이 세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진리, 소망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 이것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헬라어가 카이로의 카이로. 즐거워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카이로인데 이것이 단어의 뿌리는 기쁨. 기쁨이 이제 그 하라이고요. 이 하라라는 단어를 보시면 하라하고 은혜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은혜. 하리스. 하라. 은혜와 기쁨이 이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들이 많은데 우리는 보통 환경이 변해야 기분 좋고 즐거워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명령을 보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 기쁨과 즐거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분 좋음을 유지하도록 해. 이런 뜻인가요? 기분 좋음을? 기분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우호적일 때 일이 잘 풀릴 때, 몸이 건강할 때,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 배우자의 관계가 좋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네거티브 할 때, 환경이 우호적이지 아니한데, 그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도요?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편지를 쓰는 환경,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환경은 로마에 감금된 상태예요. 기분 좋을 리 없는 상태예요. 그가 눕는 잠자리, 그가 먹는 식사,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 위생시설 모두가 열악해요. 아니,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는 입장인데 그것이 환경적으로 좋을 리가 있나요? 지금 현재 감옥 시설도 불편한데 2000년 전의 감옥이에요. 우호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명령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질 수 없는 환경, 나아진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둘러싼 환경은,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환경은 열악합니다. 안 좋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라 명령합니다.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힌트가 이 구절에서 조금 보입니다. 주 안에서. 힘든 환경이 둘러싸였는데 어떻게 희락이 가능한가? 주 안에서 주님과 관련된 무엇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든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파워볼 수천 개를 맞은 것과 같은 행운이든지 파워볼 수천 개를 맞은 것과 같은 그 행운이요. 희락과 기쁨을 뜻하는 헬라 단어 하라는 은혜를 뜻하는 하리스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 십자가 사건이라는 주의 은혜가 이미 임했고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위로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주님의 은혜가 강력한 차원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에는 미래에 펼쳐질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드러낼 우리 주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임한 이 복된 은혜는요, 그냥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화될 현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죽음은 차원의 이동이에요.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차원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제한된 삶, 여기서 다른 차원으로 삶을 이동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가 특정 지역에 천막을 치고 주둔하다가 캠프를 철수해서 다른 작전 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개념처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해서 캠프를 철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곤증이 오는 가운데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옷을 입은 채 잠들어 버리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자기 방에 잠옷으로 갈아입혀진 상태에서 깨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아빠가 이 아이를 이렇게 거실에서 방으로 옮겨놓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영혼이라는 차원의 방으로 언젠가 주님에 의해서 옮겨질 것이죠. 이것이 엘피스 소망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다른 차원에서 눈을 뜨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고 거대한 차원을 보게 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랑에 대한 진리를 다루는 장 아니겠습니까? 13절이 마지막인데요.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울은 깨끗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리플렉트, 반영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이야기하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었어요. 구리 있죠, 구리. 구리의 표면을 갈고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유린하게 해서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동이죠. 그것을 윤기나게 닦아서 보는 것이니까 내 눈이 있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충혈된 그 눈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거울은 그것은 안 보입니다. 사람의 형체는 보여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거울은 비춰보면 실핏줄이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거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무리 큰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희미한 정도로 주님을 인식합니다. 주님이 가장 가깝고 감격스럽게 느껴진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불완전해요. 그래도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이때가 와요. 눈을 맞추고 주님과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나를 아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이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현재로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절절하게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얼마나 작은 부분으로 극히 소량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주님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있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때 사용합니다. NLT,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No mind has imagined what God has prepared for.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크게 펼쳐보세요. 제가 지금 스터디하고 뭔가 준비하는 어떤 주제가 하나 있는데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연구하며 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상상 초월의 세계, 인간 경험 세계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세상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차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잠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영혼육으로 지어졌습니다. 몸은 육체는요, 약 한 지금 어른이면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흙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예요. 집이에요. 이 육체 안에 혼과 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물질적 요소이고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혼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우리의 현재 메이크업, 현재 어떤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극도의 고도의 정교함으로 창조주께서 흙으로 섬세하게 조직을 빚으세요. 여전히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결을 이렇게 후 불어넣자 사람의 육체가 영혼과 결합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창세기 2장 7절의 영혼과 몸의 결합이 되어 있던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혼이 결합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식하고 결정하고 느끼고 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를 담고 있던 이 육체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원래 상태인 흙으로 가요.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일정한 시점이 되면 다시 말해서 개인의 심장 박동이 멈추면 하나님이 계신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해서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주의 임재 앞에 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영혼을 담는 몸 없는 상태로 영혼이 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차원의 몸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런 몸이 아닌 특수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입고 있는 몸이세요.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아주 대조가 되는 어떤 모습이 이 구절에서 발견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낡아지거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는 불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서 내 영혼을 감싸게 될 그 몸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사람은 죽을 때 보기 흉한 시신의 모습으로 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진다든지 질병과 장애에 무력해진다든지 지금 현재의 몸은요. 어디가 가렵다든지 그 가렵이 거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참 무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새벽에 일어날 때 이 어지럼증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의 장애와 같은 것이죠. 장애나 질병이나 신체적인 불편함이 완벽하게 없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음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강한 몸.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했습니다. 저는 어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속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어떤 영화 보면은 대부분 제가 별 다섯 개를 줘요. 케빈 코스터가 나오는, 케빈 코스터 나오는 그 워터월드라든지, 다니엘하고 그 한 일곱, 여섯 번 봤을 거예요. 막.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최근에 나왔던 뭐 아쿠아맨이라든지, 물의 세계. 물 속이나 하늘을 제한 없이 날 수가 있고 호흡에 지장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계. 현재의 몸은 지상에 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된 구조예요. 그런데 지구를 벗어난 공간, 지금의 몸이 견디기 힘든 비협조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차원의 세계를 다 누리기에 적합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에 까지도 지금 천상의 존재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차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몸, 우리가 있게 될 몸이라는 거예요.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앞에 흙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흙에 속한 사람.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전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에 속해 있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미래, 너무도 분명한 미래,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오늘 본문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일어날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강렬한 기대감이 얼마나 가득한가. 여러분이 이러한 기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기쁨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만약에 이런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환경은 힘이 세요. 갈수록 힘이 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소망이 있지만 파워볼 1200만불 티켓을 지금 손에 쥐고 있지만 내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인 것을 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엄청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희미해져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뽐뿌질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서서히 기쁨 사라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파워볼에 당첨이 됐는데도 한 시간 전과 동일한 어떤 감정이 있다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생각과 관점이 바뀌면 상황과 주변 인식이 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엄청나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기대, 이 소망이 기대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소망이 지배하면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소망의 규모가 날로 날로 커져서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의 규모 또한 커지고 또 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의 십자가 은혜로 상상치도 못한 일을 행하신 주님, 현재 이 순간에도 그러한 차원의 은혜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며 개입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광과 희력을 인해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날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소망을 불일듯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이 주님의 세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시 나주세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